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자신이 바라는 것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남북한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자 경제적 공동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오찬 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19일 오전에도 추가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7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안보리 회의에서 11번이나 대북 제재 찬성한 러시아가 왜 뒷걸음 치느냐고 반문한 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위반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독립된 유엔의 대북 제재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이를 고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 위원회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꾼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7일 납치 문제 관련해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집권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이날 아오모리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의 생각을 전달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이 된 납치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가족이 모두 육친을 껴안는 날이 올 때까지 내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총재선거 후보로 아베 총리와 경쟁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도쿄 연설에서 평양과 도쿄에 각각 일본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면서 대피 장소의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르면 17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당초 알려진 25%보다 낮은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오늘 평양 방문으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 중재와 촉진이라고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데 대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두 차례 정상회담 뒤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8시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성남공항에서 별도의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 실장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환영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여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영 행사 뒤에는 오찬이 이어지고 이후 남북 정상은 첫날 오후부터 곧바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둘째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일체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첫날부터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수행원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인들은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첫날 정상회담 종료 뒤에는 환영예술공연 관람과 환영만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둘째 날인 19일 오전에도 정상회담이 이어집니다. 임 실장은 원만하게 회담이 진행된다면 이날 오전 회담 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오후에는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과 함께 평양 주요 시설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임 실장은 특별 수행원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 곳을 참관할 수도 있다며 현지에 가 있는 선발대가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시설 참관 대신에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회담 둘째 날 저녁에 계획돼 있는 환송 만찬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임 실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쪽에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임 실장은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문 대통령이 별도의 오찬 없이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날 양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귀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산책 같은 극적인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생방송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이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것은 실무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평양 순환공항에 내려서 환영 행사부터 중요한 일정들은 생방송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 실장은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도 과거에 생방송이 진행된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오릅니다. 한국 청와대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어서 이번 회담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다며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은 또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전쟁 위험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미북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 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비핵화 의제가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다며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미북 간 의제로 다뤄졌고 한국이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꺼내는 것을 북한과 미국 모두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돼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굉장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감들이 있다며 하지만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고 논의에도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관건이라고 임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나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러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아니면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 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이 블랭크입니다.
문 대통령의 미북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문 대통령이 중재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충분히 듣게 된다면 중재하고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임 실장은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정상이 함께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구체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남북이 논의해온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분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임 실장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수시상봉 그리고 좀 전수조사를 통한 생사 확인 여러 가지 또 화상상봉 모든 종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쪽의 이산가족의 생사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제안하고 운운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지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는 한국이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평양행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데 대해서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남북 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적해온 특정 분야별 제재를 세 번째 언급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또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8일에서 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중에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의 방북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답하면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특정 분야별 제재 등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가장 최근 분석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남북 경협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삼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 제재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 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의회는 강력한 주한미군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대북 제재를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존 게러맨디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게러맨디 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 의회의 대북 정책과 입법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며 핵 개발을 계속하려는 김정은과의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북핵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게러맨디 의원은 1995년부터 98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내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북한 문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e know that this year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며 핵무력을 늘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더 이상 북핵 위협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대북 제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제재 체제 또한 약화됐습니다.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허니문을 즐길 틈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The United States and particularly the president need to approach North Korea with our eyes wide open.
미국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더욱 그래야 하고요. 북한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미소를 띄우고 따뜻한 척 악수를 건네지만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며 친한 척 행동하면서도 고약한 기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대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대 또한 북한 지도부의 현실과 일치되게 조정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개발에 대한 의도 또한 수십 년 동안 감춰왔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이상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Trump is an individual who seeks constant praise. And Kim Jong-un is quite happy to praise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장난을 치고 있고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은 대단히 중요하며 저는 이를 전적으로 옹호합니다. 대북 협상도 생산적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매우 신중히 준비돼야 합니다. 무엇을 성취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김정은과 추가 정상회담을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f it's nuclear weapons, as it should be, we have to start with what is the baseline? How many nuclear bombs does?
먼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비핵화 로드맵도 마련해야 하고요. 그저 비핵화 약속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 규모가 크든 작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추가 회담을 갖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합니까?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United Nations would all be involved in any
휴전협정에 참여한 미국과 중국, 유엔이 모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협상은 한반도 군사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평화협정은 한반도와 영내 미래에 관한 매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 겁니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실치는 않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비핵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It appears from the statements and the actions of President Moon that he is considering a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한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를 별도로 인정하는 형태의 평화협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옛 동서독 사례를 인용하며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유엔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논의돼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핵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평화협정 논의에 적법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 입장에선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합니까?
We certainly know that there are several issues that are would be discussed. First of all, there'd be economic issues.
관련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 논의의 과정에 포함돼야 하는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역과 경제개발 문제, 한반도 군사 문제도 분명히 논의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논의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할 테고 미국은 북핵과 군사분계선 인근 장사정포,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모두 불가피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We do know that Russia is quite happy to use the Korean situation to their advantage.
미국은 러시아가 한국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바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제 말에는 러시아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도 연결되는 문제죠. 저희 동료 의원들은 푸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 외교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인지하고 대가를 받기 전에 불필요하게 양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재 완화는 어떤 시점과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My view is that the sanctions are extraordinarily important. That they d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제재의 유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협상을 할 유인책이 되니까요. 따라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이 시도 중인 대북 제재 완화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반도 문제는 협상을 통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협상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특정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무역 전쟁은 대북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협상은 진지한 협상과 제재를 통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제재가 잘 작동할수록 북한은 더욱 협상하고자 할 것입니다. 강력한 제재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미북 협상이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지속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제재 유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Yes, the Congress will continue to fund
그렇습니다. 의회는 한반도와 영내에 강력한 미군 주둔을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법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현 무역 정책에 계속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제재를 견고히 이행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 게러맨디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 동맹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이 체결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한 동맹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If indeed the war is over, many will question whether or not there should still be a United Nations.
베넷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 유엔군 사령부와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희망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 is the start of a process to end the hostile policy from the United States and to achieve security guarantees, which is what they want in return for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의 평화협정과 한국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미한동맹을 끊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kay, even if Kim Jong-un and President Moon agree to end the Korean War, there's nothing in that that prevents North Korea from deciding to attack the South.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하더라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은 한국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심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 14,000여 문을 적어도 지금보다 40km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제거해야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 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는 다르다며 특히 그 주장이 3자를 통해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대신 전했다는 겁니다.
South Korean spokesman say that Kim Jong-un told them that. But I haven't heard any North Korean actual broadcast.
그러면서 북한 방송은 김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고집하는 점을 보면 북한의 정확한 목표가 명확해진다고 전했습니다.
If all they wanted was a peaceful environment, they could just do an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북한이 원하는 정부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저 한국과 공식적인 전쟁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군이 굳이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 베넷 선임연구원의 진단입니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종전선언을 희망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조치에도 나서지 않을 것인 만큼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re are many South Koreans who also want an end of war declaration because they think that will be a better situation for South Korea.
한편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의 참여 없이 남북한 양자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I mean, they can declare it, whether it's official or not, is another story. It doesn't replace the armistice.
쿠사 소장은 다만 남북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종전을 선언할 수는 있지만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에 참여한 당사국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맥셀 연구원은 남북이 종전을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은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if North and South Korea want to declare an end to the war, they can do that. It becomes problematic when they establish a peace regime and ultimately a peace treaty because
맥셀 선임연구원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 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유류 제품과 석탄을 거래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보고서에 북한이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분쟁 지역에서 무기를 판매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5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시리아 무기 밀수업자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북한산 탱크와 로켓 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팔았고 수단에는 북한의 대전차 체계에 대한 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 기술자들이 지난해 시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제재 품목을 계속해서 거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의 기업들이 수억 달러어치의 북한산 철과 강철, 섬유, 식품류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해왔습니다. 이 중 섬유는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 1억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됐는데 이는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것보다 9,5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라고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또 200개의 북중 합작 기업이 적발되고 불법으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정황들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옮겨진 사례도 보고서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후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정된 채 제출돼 현재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보고서가 러시아의 입김으로 수정됐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 위험한 선례와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은 17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2차 미북 회담이 추진되는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정격 취소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세 가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즉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몬태나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중 비핵화할 것이라는 멋진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9일 평양에서 열린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등장시키지 않고 반미 구호도 없앴습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통상적으로 보유왔던 핵미사일 없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으로부터 크고 매우 긍정적인 성명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6일 판문점에서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가 내게로 오고 있다며 긍정적인 편지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당시 인도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중간에 건네받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2차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지도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친서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핵심과 검증 등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의지 표명 없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봐요. 미 측에서는.
또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교착 상태를 양국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통큰 협상을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한국의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실무진에 넘어갔던 카드가 소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상회의로 풀려다가 실무진으로 넘어가서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시 이제 정상에서 다시 재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밖에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의 원인이 됐던 김영철 통전부장 서원에 대한 해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2011년에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민생활 향상을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15 열병식 때 행한 연설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또 북한은 지난 4월 열린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지금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고 석유 공급량을 50% 줄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심각한 외환난, 에너지난, 물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강창구 차장은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5%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옛날 이제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마 최저의 경제가 이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려 하는 것 같다고 레리 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A further ending of military...
트럼프 대통령도 2차 정상회담이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that's correct. Just trying to make sure I don't cross into classified information.
이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30일 미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지난달 6일 평양을 방문해 백화원 초대소에서 1박 2일간 3차례에 걸쳐 9시간 동안 북한의 실세인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에 합의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는 11월 6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이를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려 할 공산이 있다고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넥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The midterm elections are coming and Trump hopes to show off that he is
현재 한반도 정세는 올해 봄과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달 뒤인 6월 10일에는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18일에서 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낸다면 미한 정상회담에서 절충점을 도출한 뒤 이어질 미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통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번 마주한다. 또 하나의 통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한 정상회담을 거쳐 10월께 미북 정상이 다시 마주한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7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26도. 풍산 아침에는 4도, 낮 최고 20도. 장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4도. 삼전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자신이 바라는 것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첫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를 위해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북미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며 오찬 뒤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19일 오전에도 추가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11번이나 대북 제재에 찬성한 러시아가 왜 뒷걸음 치느냐고 반문한 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는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독립된 유엔의 대북 제재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이를 고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북 제재 위원회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고 보고서 내용을 바꾼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7일 납치 문제와 관련해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집권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이날 아오모리현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의 생각을 전달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이 된 납치 피해자 가족을 언급하며 가족이 모두 육친을 껴안는 날이 올 때까지 내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총재선거 후보로 아베 총리와 경쟁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도쿄거리 연설에서 평양과 도쿄에 각각 일본과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가 이르면 17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오늘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당초 알려진 25%보다는 낮은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이 최근 남중국해 베트남 남부지역에 파견돼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중국과 주변국의 영웅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잠수함 크루시오는 17일 베트남의 군사 요충지인 캄남만에 입항했습니다. 크루시오는 지난 13일 중국과 필리핀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스카보로 암초에서 미 항공모함과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잠수함을 남중국해 파견한 것은 일본의 잠수함 역량을 과시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